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가속화하기 위한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지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 감사한다면서도 자신은 유럽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반격을 더 일찍 시작하길 원하며 이를 위한 모든 무기와 군수품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기가 없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은 반격을 훨씬 더 일찍 시작하려 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더 많은 지뢰를 매설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가능성과 시간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국들의 미국산 장거리 전술미사일 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를 즉각 제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 같은 무기들이 우리에게 반격을 개시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산 F-16 전투기 지원 문제도 거듭 언급하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공중 우위 확보가 아닌 균형의 문제이며 지상 병력에 대한 F-16의 엄호 없이는 전장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어제 또다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거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떤 전쟁, 심지어 세계대전이라도 매우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 1월 핵보유국들은 그들의 운명이 달린 전쟁에서 결코 패한 적이 없다면서 재래전에서 핵보유국의 패배는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속국들로 표현하면서 주로 미국과 그 속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와 군수품 지원을 중단한다면 특별군사작전은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일 그들이 지금 바로 무기 제공을 중단하면 특별군사작전은 며칠 안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6일 자국주재 핀란드 외교관 9명에 대한 추방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핀란드 영사관도 폐쇄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는 핀란드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우크라이나 정권의 전쟁을 독려하고 서방의 무기로 이를 부채질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적대 행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핀란드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을 추진했으며 지난 4월 가입 완료 이후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6일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이 첩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9명에 대한 추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5월 핀란드 내 러시아 대사관 출장소 폐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 외교관 추방 결정에 대한 가혹하고 비대칭적인 대응이라면서 핀란드 투르쿠의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튀르키예가 6일 양국 외교장관과 정부기관 수장,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나토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이날 회의는 최근 나토 회원국 가입을 확정한 핀란드 관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에 초점을 맞춰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어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웨덴이 반테러 입법 등으로 나토 가입을 위한 올바른 조치를 취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쿠르드 반군 동조자들의 계속된 시위가 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공영라디오 NPR의 소식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학교에 못 가거나 또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또 일하는 곳에서 감원이나 영업 중단 등으로 집에 머물러야 했던 여성들이 지금 빠르게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25살에서 54살 여성의 비율이 77.6%였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의 경우는 80% 이상이었습니다. NPR은 미시간 대학교의 경제학자 베시 스티븐슨 교수의 노동자들은 과연 어디에서 올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재택근무 등의 유연한 근무 형태가 경력 단절을 걱정하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수월하게 했고 구인난을 겪던 기업은 숙련된 여성 노동자를 찾는데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티븐슨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가 몇 년 동안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였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직장 복지 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급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여성을 가정에 머물게 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NPR이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2015년도 변호사시험 처음 응시를 해봤는데 참 변호사 시험의 벽은 정말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거예요.
네. 네, 20살 때 한국에 정착해서 법조인이 된 탈북민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이영연 씨 오늘 만나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6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7일 금요일에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남도 안주와 평안북도 일부 지역 또 양강도 해산은 5mm 안팎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고요. 최고 기온은 서쪽 지역은 30도 이상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평양이 31도, 개성 31도, 신의주는 28도, 중강은 32도, 강계와 희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32도, 원산은 낮 최고 30도, 청진 25도, 해산은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2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7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달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인권 상황이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 토론을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러시아로 돌아갔다고요?
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더는 벨라루스에 있지 않다고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프리고진 씨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거나 아니면 모스크바로 갔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지난달에 이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 사태를 중재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군 수뇌부를 겨냥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프리고진 씨 사이에서 중재를 자체 위기를 넘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 제대로 알려진 건 없는데요. 다만 반란 사태 사흘 후에 이 프리고진 씨가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프리고진 씨의 거취가 합의 내용의 일부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프리고진 씨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는 거죠?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벨라루스 영토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부대가 벨라루스로 이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러시아 정부 또 바그너 그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루카셴코 대통령의 그 전에 발언하고는 또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 프리고진 씨의 벨라루스 도착을 확인하면서 이 바그너 그룹이 원한다면 과거 소련 시대에 사용하던 벨라루스 군기지의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그너 용병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로서 벨라루스 군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용병들의 그 벨라루스 주둔 문제가 러시아 정부와 바그너 그룹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건가요?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원한다면 이 벨라루스에 용병 일부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바그너 그룹에 과거 소련 시대 사용됐던 몇 개의 군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바그너 그룹은 이 배치에 관해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주둔하는 게 벨라루스에 대한 위험으로 보지 않고 또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대항해서 무기를 들 걸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가까운 장래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로 합의했고 이 프리고진 씨 상황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프리고진 씨는 분명히 자유롭고 푸틴 대통령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프리고진 씨 행방을 알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항공기 추적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이 프리고진 씨와 관련이 있는 비행기가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서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남부로 향하는 궤적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비행기 안에 프리고진 씨가 타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러시아 쪽에서는 이 프리고진 씨 행방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루카셴코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프리고진 씨가 러시아에서 목격됐다고 여러 러시아 매체가 앞다퉈 보도한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인 폰탄카는 프리고진 씨가 러시아 당국에 압수됐던 현금 일부 또 총기 등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객관적인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원은 5일 밤에 연방수사당국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프리고진 씨 저택 또 사무실을 급습해서 지폐가 가득 든 상자를 압수하는 장면 등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 러시아원은 러시아의 국영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영TV가 이렇게 프리고진 씨 자택과 사무실을 급습하는 장면을 단독 보도하는 건 크렘린궁의 사전 정보 내지는 허가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드와르트 페트로프 러시아원 기자는 60분 프로그램에 특별 출연해서 아무도 이 사건을 종결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반란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영상이 프리고진 씨의 범죄 전력 또 위선을 증명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연방수사당국이 압수한 그 품목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요?
네, 러시아원이 공개한 영상에는요, 이 사무실에 있는 고액권 루블이 가득 든 상자들, 또 호화 저택에 있는 달러 뭉치들, 헬리콥터, 무기 은닉처, 다양한 변장용 가발, 또 여러 다른 이름의 여권과 금괴, 완전한 의료 장비를 갖춘 진료실 등이 보였습니다. 또 현금 약 6억 루블, 미화로 660만 달러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이 페트로프 기자는 주장했는데요. 로이터, AP 등 주요 매체들은 러시아 정부가 프리고진 씨의 위법 행위와 부패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군요.
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6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는 걸로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의 경제무역 고위관리들을 만나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뭐 처음으로 이뤄지는 양국 간 그 고위급 경제대화가 되는군요.
네, 또 바이든 행정부 장관으로서는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경제사령탑인 옐런 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미국 최고의 경제관리입니다. 온건 정책을 지향하는 이른바 비둘기파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옐런 장관의 방문을 통해서 미중의 그 관계가 또 개선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측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의제가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교류 증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 경제 현안과 함께 안보, 기후변화, 팬데믹 대비,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부채 압박 등의 문제도 의제에 올릴 걸로 보입니다.
네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경제 현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첨단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갈등, 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매기고 있는 고율의 관세 등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에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서 지난 3일에는 이 반도체의 주 원료가 되는 갈륨, 제르마늄 수출 제한 조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이게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온 같은 날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거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관리들은 옐런 장관이 중국 관리들에게 미국 정부는 두 나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요즘 뉴스 보도에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디커플링,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커플을 끊다는 뜻의 디커플링은 말 그대로 분리하기, 해체하기, 끊어내기입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 관리들과의 회동에서 세계 경제 1위와 2위인 미국과 중국이 경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디커플링 대신에 디리스킹을 강조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디리스킹은 위험을 줄인다, 위험을 없앤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중국과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의 인권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유엔의 지적이 있군요.
네, 현재 벨라루스 인권 상황이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유엔 벨라루스 인권 담당 특별 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아나이스 마린 보고관은 이번 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벨라루스 인권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의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네요. 살펴봐 주시죠.
네, 마린 보고관은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이후로 매일 평균 17명이 이미 체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전히 1,500명 이상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혐의로 수감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린 보고관은 벨라루스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한 이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 선고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2020년이면 벨라루에서 아주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던 해죠?
맞습니다. 2020년 8월에 벨라루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미 20년 이상 장기 집권했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또 출마했고요. 여기서 압승을 거뒀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과 야권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두 달 이상 민스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자 당시 벨라루스 당국의 그 시위 진압 행태가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정부는 시위가 장기화하자 그해 10월에 이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총기류 등 치명적인 무기 사용까지 허용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마린보고관은 당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했던 벨라루스 정부의 탄압 행위는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린보고관은 또 이 벨라루스 정부의 전체주의적인 전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네, 자 유엔의 마린보고관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마린보고관은 사소한 위반으로도 수감되는 등 이 정치적인 동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점점 더 가혹해진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일반적 처벌, 지속적 탄압 때문에 수십만 명의 벨라루스를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언론 쪽 상황은 어떻다고 합니까?
네, 마린 보고관에 따르면 독립적인 언론 매체들은 극단주의 단체로 낙인 찍혔고요. 이념적 통제와 징계 조처로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1600개 이상의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들이 강제 해산됐는데요. 그나마 남아있던 독립적인 노동조합 모두 해산됐습니다. 마린 보고관은 이는 시민 공간의 마지막 반대 요소를 숙청하려는 의도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지금 벨라루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벨라루스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마린 보고관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반전 행위는 구금이나 체포로 이어졌는데요. 일부는 테러 모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라고 합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또 현재 학교 교육도 통제하고 있는데요. 마린 보고관은 초중등 교육도 이념적 통제 대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면 위협적인 결과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의 남편이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네,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아놉스카야 씨가 4일 남편 세르게이 티아놉스키 씨가 복역 중에 사망했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블로거 출신인 이 티아놉스키 씨 역시 야권 지도자로 원래는 2020년 이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출마 선언 직후 당국에 체포되면서 부인이 남편을 대신해 출마했었습니다. 티아놉스키 씨는 지난 2021년 사회적 불안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티아놉스카야 씨는 AP통신에 지난 3월 이후에 남편과 연락이 끊겼고 변호사도 티아놉스키 씨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정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방부가 기밀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중국 등과 연관된 미국 대학에 대해서 국방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문서 유출 혐의를 적시한 공소장의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시험이 내년부터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국방부가 기밀 정보에 대한 통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5일 기밀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몇몇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1급 비밀 접근 수준을 통제하는 관리 임명과 또 전자기기 탐지 체제를 갖추는 계획 등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국방부가 이번에 이런 조처를 선보인 배경이 있죠?
지난 4월에 이 국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주방위군의 공군 소속 잭 테세이라 씨가 체포되고 기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안에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45일에 걸친 점검 끝에 이번에 보안 강화책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국방부는 이 관련된 군 절차에서 하나의 실패 지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민감한 구역 내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을 비롯해 정책들이 모호했고 이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걸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뭐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실패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보안 정책이나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절차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내부자 위협에 대처할 새 부서들을 만들고 이 기밀 문건 관리를 감독하는 사람 수를 국방부가 늘려야 한다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테세이라 씨 사건을 교훈 삼아서 기밀 문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 취급 허가를 가진 사람 수와 기밀 파일이 있는 시설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국방부 보안 절차가 이런 추세에 발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밀 취급인가 받은 사람, 기밀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안을 더 강화할 이유가 됐다 이런 지적입니까?
맞습니다. 이 관리는 직원들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권고 사항 가운데는 물리적 보안을 개설하려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손전화나 다른 금지된 전자기기가 기밀시설에 반입되는지 알아내는 탐지체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네, 그 전자기기 반입 탐지체제는 테세이라 씨 사건을 염두에 둔 조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테세이라 씨가 했던 것처럼 이 손전화 같은 전자기기로 기밀물건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기록해서 이걸 외부에 반출하는 걸 철저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에 이렇게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2017년에 국가정보국 보고로는 대략 4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130만 명이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방부가 최근 미국 대학이나 학술 조직 등을 통해서 그 기밀 정보를 입수해서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관들 명단을 발표했군요.
네, 80곳 이상의 중국과 러시아 학술, 과학, 공학 그리고 문화기관들이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데요. 이 미국 안에서 진행되는 민감한 연구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려거나 이 연구진과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제가 있는 행동에 연관된 기관입니다. 이 조처는 지난 2019년 국방수권법이 미국 내 연구기관 등을 통한 정보 수집에 대응하라고 국방부 쪽에 촉구한 것에 따른 겁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방부는 이들 기관들과의 새로운 연구 계약을 검토해야 하고요. 또 국방부 돈이 이들 기관과 연관된 사업에 들어가는 게 금지됩니다.
네,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기관 중에 중국의 공자학원도 있네요.
네, 이 공자학원은 미국 안에 여러 대학에 설치됐는데요. 무료로 중국어 강좌를 해주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이 공자학원이 있는 미국 대학은 절대 면제 조처가 없으면 이 국방부 연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초에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됐었는데 그동안 또 알 수 없었던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또 공개가 됐네요.
맞습니다. 앞서 공개된 공소장의 몇몇 부분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명령으로 5일 법무부가 이 부분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입니까?
네, 사법기관이 지난 8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을 수색하기 전후 상황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 당시에 이 집에 안팎을 찍은 영상이 핵심입니다.
네, 영상에 어떤 게 찍혔을까요?
네, 지난해 5월 24일 영상을 보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인 월터 나우터 씨가 이 집 안으로 상자 3개가 들어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이 FBI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나우터 씨를 만났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초 마라라고 해서 나라 국민문서기록관리청으로 상자 15개가 옮겨진 것 외에는 다른 박스가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이나 개인 클럽 안에 어디에 있는지 또 이것들이 옮겨졌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이 나우터 씨가 박스를 집 안으로 들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게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공소장은 이해 5월 24일과 6월 1일 사이에 이 나우터 씨가 이 마라라고 집의 창고에서 상자 64개를 꺼냈고 예, 이후에 다시 이 가운데 25개 아니면 30개만 다시 돌려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반출됐다가 돌아오지 않은 상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낸 상자에서 기밀 문건들이 나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거죠?
네, 이해 1월에 이 상자들이 나라로 이송됐는데 여기서 이 기밀 문건 약 200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6월에 FBI 요원들이 이 마라라고로 가서 일부 문건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더 많은 문건이 있을 걸로 보고 이에 8월에 이 법무부 장관과 법원 승인을 받아서 마라라고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자, 두 번에 걸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지만 FBI는 여전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라라고 집이나 뭐 가까운 지역에 기밀 문건 더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 감시 카메라에 이 나우터 씨가 나오는 영상이 그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보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지 않았다라는 검찰 측 주장의 뒷부분이 아직도 상당 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가려졌던 공소장 내용의 어떤 추가 부분이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스티븐 청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자신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대통령 기록법을 완전하게 지켰고 또 법무부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관리들은 사실은 그런 주장과 모순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 관련 소식입니다. 자,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시험이 내년부터 더 어려워진다고요?
네, 시민권 취득시험이 15년 만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귀화시험이 시민권을 따기 위한 거의 마지막 절차인데요. 미국 이민국 USCIS는 지난 12월에 시험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 공식 언어인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과 미국 역사나 정부에 관한 지식 능력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일단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AP통신이 이걸 자세하게 전했는데 먼저 구술시험 경우에는 현재는 시험에서 면접 과정에서 이 응시자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이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서류 작업에서 취급했던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 그래서 사전 준비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시험이 바뀌면 응시자들은 이제는 일상적인 상황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이걸 즉각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미국 시민권 인터뷰, 시험 인터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역사와 정부에 관한 그런 지식 평가인데, 지금은 사실 기출 문제집이 있어서 그것만 좀 공부하고 가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이 여러 개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네.
예전까지는 그냥 단답형으로 답하면 됐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1900년대에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을 말하시오라고 물으면은 응시자가 1,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또 걸프전쟁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답하면 됐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국의 초기 13개 식민주 어떤 주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13개 다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래야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응시자가 문제를 직접 읽고 여러 가지 이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이 시민권 시험 교과서를 펴낸 이 빌 블리스 씨가 이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바뀌는 시험이 더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네요. 자, 이민국, 이번 시험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에 이민국이 이 변경될 사항이 이 시험을 표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을 따려는 사람 대부분은 반드시 일상적 수준의 말하기와 읽기 쓰기 등의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또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민국은 앞서서 올해 1월부터는 영어를 배우는 이민자나 귀화를 준비하는 영주권자 등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을 시험 적용하고 의견을 모을 거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또 언어습득이나 국민학, 시험개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이 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되는 시험은 내년 후반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시민권 취득 개정 시험, 시험의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먼저 찬성하는 입장부터 볼까요?
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캠퍼스의 세라 굿맨 정치학 교수는 다른 서방 나라들과 비해서 현재 미국 시민권 시험이 가장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험이 10개 문제 중에 6개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합격률이 96%에 달한답니다. 국민 교수는 이미 정답이 다 주어져 있는 기출 문제가 있고 또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가 초급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33개 문제 중에서 17개를 맞춰야 하고 합격률이 90%인데요. 중급 수준 독일어가 요구된다가 굿맨 교수는 밝혔습니다.
네, 자, 시민권 시험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비영리 기관인 미네스타 국제연구소의 코린 스미스 이민서비스 책임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도 이 미국 정부나 역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런 걸 알고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민국 쪽이 시험 응시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세금을 잘 냈는지 또 가족을 부양할 경제 능력이 충분한지 등의 평가를 마쳤다면서 이런 시험 시민권 시험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의 경우에 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모국어 학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영어로 읽고 쓰는 걸 배우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서 전임 대통령 때도 시민권 시험 개정 노력이 있었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때인 2020년에 이 시험을 개정했습니다. 이 문제도 늘리고 질문도 더 늘리는 등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후에 시민권 취득에 대한 장벽을 없앤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권 시험이 2008년에 바뀐 이전 시험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민국은 시민권 시험이 개정된 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갱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본회의에서 각자 규칙에 따라 법안을 심의합니다. 이런 본회의 심의에서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론인데요. 그런데 하원과 상원은 모두 토론 시간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규칙이 아주 다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과정 8번째 순서로 본회의 토론 시간 제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time is right for America to fix this inequity. The time is right to move America forward. And as the button says, healthcare for all, the time is now. That's this week.
지난 2010년 3월 16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팀 월즈 의원이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건강보험 법안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 법안이나 결의안 심의 중에 의원들이 토론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원 토론은 대부분 시간 제한 아래 진행됩니다. 의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회의장에서 1시간 이상 발언할 수 없습니다. 몇몇 상황에서는 각 의원이 5분이나 20분 혹은 30분까지만 발언하도록 허용하는 등 시간을 더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원 규칙은 또 전체 토론 시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원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이나 결의안은 대부분 신속한 심의를 위해 규칙 정지로 불리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주어지는 전체 토론 시간은 40분입니다. 이런 제한들은 실질적으로 개개 의원이 본회의 토론에서 발언할 시간을 얻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또 이런 제한 장치는 소수당이 다수당 뜻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In just a couple of hours, senators will have an important decision to make. Seven years after Obamacare was imposed on our country, we will vote on the critical first step.
하지만 상원에서 각 의원은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원 규칙 제19조는 각 의원이 한 입법일에 의제당 발언할 수 있는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규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규칙 19조는 그 외에 두 번 발언할 수 있는 의원들 수나 발언 길이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의장이 의원들이 발언하도록 허용하면 상원 규칙은 보통 의원들이 원하는 만큼 발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규칙 19조에 따라 허용받았던 발언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있는 한 의제들을 표결에 붙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매번 토론을 연장하는 권한을 행사하면 상원이 적시에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원은 자주 복잡한 만장일치 동의 결정으로 토론 제안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본회의 토론 시간 제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2002년에 한국에 정착해 변호사의 꿈을 이룬 탈북민이 있습니다. 20살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일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온 시간이 뿌듯한 탈북민 제1호 변호사 이영현 씨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이영현 변호사를 서울의 동해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다른 직업들도 많잖아요. 예,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검사는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직업이고 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직업이고 근데 저는 탈북민들을 돕는 사람, 누구의 권익을 옹호하고 좀 개선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야 그런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만 했고
최근 열린 사단법인 우리온의 DNA 스쿨 특강에서 남북한 출신 수강생과 이영현 변호사가 특강 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현 변호사는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20살에 한국에 왔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생이시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때 아마 제가 왔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저는 뭘 할까 처음에 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나이 20살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탈북민들이 이제 학교를 늦게 가죠. 북한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0살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교를 했고 지금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지구촌 고등학교라고 그 저보다 3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배우겠다는 열의는 가득했지만 늦깎이 공부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20살에 교복을 입고 교실을 들어가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학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북한에서 사는 동안 학교를 잘 다니지도 못했고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는 사실 학교를 거의 가지를 못했어요. 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산에 가서 풀도 뜯고 나무 껍질도 벗겨오고 뭐 들에 가서 뭐 돼지 감자나 먹을 거리들을 이제 가져오느라 학교를 갈 시간도 없었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이영현 씨는 대학교에 들어가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합니다. 탈북민,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북한 인권 변호사의 꿈을 꾸고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 하면은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가죠. 사실 그 안에서 그 쟁쟁한 친구들 안에서 또 경쟁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참 쉽진 않았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뭐 제대로 학교생활 잘 따라가기 어려웠는데 늘 시험을 보면 아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책을 봐도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하고
학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영현 씨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 하나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말을 늘 되새겼습니다.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법서를 이렇게 보는데 한 페이지를 보는데 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열 페이지 보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열 페이지 딱 봤으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몇 달 혼자 사법고시 시험 패스하겠다고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로스쿨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로스쿨 진학을 했습니다.
로스쿨이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 전문 대학원인데요.
로스쿨은 지원자가 요새 한 만 명 되나요? 2천 명을 뽑는데 한 만 명 정도 지원을 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경쟁을 치르고 로스쿨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로스쿨이라는 과정도 굉장히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닌데 어렵고 대부분 학부 과정을 마치고 로스쿨 가거든요. 법조인이 되겠다고.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친구들이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부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로스쿨 많이 오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참 쉬운 과정이 아니었는데요. 예. 하여튼 힘들게 로스쿨 과정을 3년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친 뒤 졸업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졸업하는 첫해 이영현 씨는 동기들과 졸업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해 다시 도전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게 되죠.
2015년도 변호사 시험 처음 응시를 해봤는데 아 참 변호사 시험의 벽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거예요. 네, 시험을 일단은 시험 보러 들어가서 시험 보고 나왔는데 내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변호사 된다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 성적을 딱 확인해봤는데
커트라인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750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저는 500대인 거예요. 1.2점 차이로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250점, 300점 정도 거의 차이가 나는데 저랑 비슷한 했던 그 성적을 받았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포기를 해요. 저는 근데 한번 해보자. 네. 지금 밑바닥이지만 밑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했죠, 계속.
하지만 그 이후 네 번의 시험 모두 불합격됐는데요.
시험이 1년에 한 번 딱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떨어진 거예요, 시험. 예. 그러니까 매번 떨어진 거죠. 해마다 시험 떨어지면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험 딱 발표 당연히 되면은 전화를 하고 막 주변에, 제 주변에 찾아와요. 그렇게 그 4년 공부를 했는데 계속 시험이 안 된 거죠. 예, 안 됐고. 근데 제가 계속 시험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봤던 거는 어쨌든 제 마음 가운데 끝까지 나는 포기 안 한다, 목적이 되겠다라는 어떤 소명, 사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는 노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 번째 시험부터는 성적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합격의 가능성을 보게 됐죠.
정말 마지막 시험 때는 그 오로지 이제 합격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제 머릿속에 늘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저는 제 눈이 어디 딱 닿는 곳에 저는 다 합격이라는 문구를 써붙였거든요. 베개, 뭐 어디 뭐 독서실, 뭐 책, 커버, 그냥 모든 곳에 합격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입력시켜 놓은 거예요. 늘 합격, 합격, 꼭 합격할 거야. 네, 스스로 격려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계속 갖고 있었고.
합격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는 밥 먹는 시간, 또 자는 시간도 단축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잠자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였어요. 5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일 시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괜찮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밥 먹을 때도 한 5분 내로 빨리 먹을 수 있는 면 같은 걸,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후루룩 먹으면 되니까 먹고 또 갈 때는 걸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늘 뛰어다녔어요. 네. 그래서 뭐 짧은 거리인데도 늘 뛰어다니고 늘 뛰어오고 사람들이 쟤는 뭐야 맨날 뛰어다니니까.
결국 이영현 변호사는 2019년 5번의 도전 끝에 합격이라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는 사실 시험 딱 합격했을 때 그 모니터 컴퓨터 여기 화면에 그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딱 뜨는, 예. 그걸 보는 순간 일단 온몸에 이제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이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그냥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순간에 벌떡 일어나갖고 그때는 정말 그 해방을 맞은 우리 선조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감격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늘 제가 그 이제 시험 그 결과 확인할 때 옆에 있었던 친구인데 제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막 미친 사람처럼 벙벙 뛰니까 만세 부르고 하니까 괜찮냐고, 공 바다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네, 놀랐는데 기쁜 순간을 맞았죠. 네, 정말 참 그 순간에 생각나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렇게 탈북민 1호 변호사가 된 이영현 씨. 북한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던 이영현 씨는 탈북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발벗고 나섭니다.
뭐 무료로 변론도 하고, 예, 무료 상담도 계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북민 출신 변호사로서 같은 경험을 과거에 했고 아픈 그런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률적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을 하고 잘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게 제가 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하면, 예, 그것도 감사해 하시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자신의 목표를 전했는데요.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쉴 새 없이 얘기한다,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o you still have a contact with David?
Yeah, I bumped into David at the coffee shop, and he talked my head off.
He's always full of stories.
He started with his usual jokes, then he transitioned into this long-winded tale about his recent trip to France.
France? I'm guessing he shared all the nitty-gritty details about that trip.
Absolutely. He described every aspect of the trip in vivid detail from the moment he stepped foot in the airport. It felt like I was there with him.
쉴 새 없이 얘기한다는 표현.
Talk someone's head off.
머리가 빠질 정도로 극도로 심하게.
He talked my head off.
그는 쉴 새 없이 얘기했어요.
He talked my head off. He talked too much.
머리가 빠질 정도로 쉴 새 없이 얘기한다.
He talked my head off.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쉴 새 없이 얘기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He talked my ear off.
대화 들어보시죠. Do you still have a contact with David?
Yes, I bumped into David at the coffee shop and he talked my ear off.
He's always full of stories.
He started with his usual jokes, then he transitioned into this long-winded tale about his recent trip to France.
France? I'm guessing he shared all the nitty-gritty details about that trip.
Absolutely. He described every aspect of the trip in vivid detail from the moment he stepped foot in the airport. It felt like I was there with him.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o you still have contact with David?
데이빗과 아직도 연락하나요?
Do you still get in touch with David?
같은 표현이죠. 아직도 데이빗과 연락해요?
I bumped into David at the coffee shop and he talked my ear off. I bumped into David at the coffee shop.
커피숍에서 데이빗을
bumped into
우연히 만났어요.
He talked my ear off.
그는 귀가 떨어져 나갈 만큼 얘기했어요. 쉴 새 없이 얘기했어요.
He's always full of stories.
그는 항상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He's always full of stories. He has a lot of stories. He has many anecdotes to share. Anecdote.
일화, 흥미로운 이야기.
He has many anecdotes to share.
그는 사람들과 공유할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어요.
He started with his usual jokes, then he transitioned into this long-winded tale about his recent trip to France. He started with his usual jokes. He started
그는 시작했어요.
With his usual jokes.
그의 보통 하는 농담들로
Then he transitioned into this long-winded tale about his recent trip to France. Then He transitioned into
그리고 그는 바꿨어요.
Long-winded tale about his recent trip to France. Long-winded.
장황한, 길고 지루한.
Winded.
숨이 찬.
Tale.
이야기.
About his recent trip to France.
그의 최근 프랑스 여행에 관한.
He started with his usual jokes, then he transitioned into this long-winded tale about his recent trip to France.
농담으로 시작해서 장황하고 긴 최근의 프랑스 여행 이야기로 바꿨다는 말이죠. 말이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He talked my head off.
그는 쉴 새 없이 얘기했어요.
He talked my head off.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John, do you still have contact with David?
Yes, I bumped into David at the coffee shop and he talked my head off.
He's always full of stories.
He started with his usual jokes. Then he transitioned into this long-winded tale about his recent trip to France.
France? I'm guessing he shared all the nitty-gritty details about that trip.
Absolutely. He described every aspect of the trip in vivid detail from the moment he stepped foot in the airport. It felt like I was there with hi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He talked my head off.
그는 쉴 새 없이 얘기했어요.
He talked my ear off.
그는 귀가 떨어져 나갈 만큼 얘기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